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고 난 후에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봉헌식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6장 말씀에서 솔로몬 왕은 감격스러운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나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 왕 때부터 준비되었던 그런 국가적인 거대한 그런 사업들이 드디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한 마음들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에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이렇게 나오고요. 15절에도 보면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일들, 기도하면서 완성되기를 바랬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드디어 이루어 주셨던, 이루게 된 그날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이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그곳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이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는 그저 그냥 잠시 그냥 하나님 드러나시고 그냥 사라지시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기에 거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임재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계획을 세우실 때 그때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그런 일들 중에 또 자연스럽게 나타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원래 그 아담과 하와를 두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장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거니시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나타내 주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범죄한 후에는 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웠던 일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로는 사람들과 그렇게 편안하게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받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또 만나지 못하시는 그런 이유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시면서 두루도는 불칼로 그 길을 막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동산 밖에 거하게 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어떤 창세기 기사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들을 만나기를 거부하셨던 것인가, 그 길을 완전히 막아놓으셨던 것인가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바로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런 다른 방법을 예비해 두셔서 다른 대안적으로 그 일들을 회복해 가시기를 원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오늘 대표적으로 이 성막 가운데서 또 성전을 세우셔서 그 백성과 만나시기를 원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서 그 사람들과 함께 다시 한번 그 교제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과 나누기를 원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는 또 교회를 세우셔서 또 그 일들을 진행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기도를 오늘 보게 되면 이 성전이 세워진 이 목적과 그 이유가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32절 말씀해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응답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이 세워진 것은 또 어떤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바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있음을 또 이 성전이 그렇게 그런 목적 가운데서 그런 이유 가운데서 세워졌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기도를 이런 내용으로 가장 길게 오늘 말씀에서 보면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장소가 되게 하시고 또 어떤 문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에는 우리 교회가 또 감당해야 될 또 세워진 그런 목적을 또 발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거룩한 성전에서 회복되었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곳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시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장소인 이런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 다윗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썩 이렇게 반가워하시는 그런 뉘앙스가 아닌 그런 모습으로 또 반응하시는 것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자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겠노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썩 반기지 않으셨을까? 뭔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이 왜 나올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성막과 성전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성전에 비해서 좀 특이한 점이 있죠. 특별한 점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원하는 곳 어디든지 그곳에 그 성막을 펼칠 수 있고 그곳에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은 한번 세워지면 또 튼튼하긴 하지만 어디 옮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염려하셨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고 다른 곳에는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 백성들이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그 백성 가운데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바라볼 수 있게 할 수 있었는데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그곳에만 하나님이 거하시고 본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떨어진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염려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요 바로 그 부분들을 아주 기가 막힌 기도와 고백으로 잘 해소하고 극복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분명히 하나님이 온 우주와 세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던 부분 그 부분들을 그 백성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여전히 통치하시고 그 임재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이 집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둘로 나눠지지 않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은 이 분명한 하나님의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가운데서 그런 삶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솔로몬 왕의 봉헌식을 보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나라와 민족에게도 복이 되고 온 세계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룩한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의 삶을 이루어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항상 기뻐하시고 흡족히 여기실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